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제자매님들 전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시편 23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기자회견한 영상을 봤었는데 여러분 이 기자회견 영상으로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있었던 감동을 다 느끼실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 제한이 없으면 더 많은 방송 언론 쪽의 기자분들이 오셨을 텐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박 목사님께서 인터뷰하는 거나 또 박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그 앵커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한국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 나오는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저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야 저분이 박 목사님을 인터뷰하다니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미국에서 목사님 인터뷰를 하셨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지난번에는 남미의 엔나세 방송에 목사님 방송에 나왔을 때 우리는 뭐 남미의 엔나세 방송 잘 모르죠 보면은 근데 남미 형제 자매님들은 이 엔나세 방송에 박옥수 목사님 설교 방송이 나온다 막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방송사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분들이라면 박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보도자들을 보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신 일들이나 또 그 짧은 기간에 매일 새로운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행사를 한 그 일정이나 거기서 이제 목사님의 삶을 느끼는 거죠. 야,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까지 거리가 얼만데 이 열흘 동안 매일같이 새로운 도시를 돌면서 행사를 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뭐 인터뷰를 하시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 삶을 보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대하는 그분들의 태도를 보는 거죠. 뭐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그런 언론 방송 규모하고 미국의 그 방송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기자회견장에 와서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기자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오셔요, 보면은. 그리고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나 또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보면은 예전과 굉장히 다르게 박 목사님에 대해서의 어떤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기자분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죠, 보면은. 사실 박옥수 목사님께서 재판이 끝났을 때 그 재판 결과에 대부분까지 완전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반응이 제일 좋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목사님 무죄 판결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가장 좋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법조인들은 그 완전 무죄 판결의 의미를 알고 기자들도 그 완전 무죄 판결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에 그냥 죄가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삶 전반에 흠잡을 것이 없다. 그 여러분 오늘 대형교회 기독교 목회자들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져 있는데, 야, 이 재판이 그냥 재판이 아니라 박 목사님의 삶을 한번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었구나.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때 다윗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존재를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님의 그 삶을 한번 이 대한민국 전체 알만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에게 그 삶을 드러내셨다. 다른 한국을 대표하고 내노라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세습 문제든 재산 문제든 다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져 있는데, 목사님의 어떤 삶은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왔다는 걸 다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아 좋다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직접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에서 월드캠프 폐막식을 할 때도 에픽 총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한 4년간 지켜보고 난 뒤에 바옥수 목사님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셨죠. 보면은 그 학교는 뭐 학교에 공헌을 한다 해가지고 뭐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는데, 몇 사람 지금까지 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에게 그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이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번에 또 목사님께서 채플린이라고 해서 미국은 뭐 교도소, 경찰, 뭐 군부대, 병원, 학교 이런 데 가서 채플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채플린이라는 자격이 있어야만이 아무나 가서 강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플린에게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박 목사님께서는 채플린 중에 최고의 어떤 그런 채플린에게 주는 그 배지를 수여한 거예요. 이분들이 뭘 보고 그렇게 줬냐면은 목사님께서 군부대에서 복음 일을 한 그걸 보고 당신이 진정한 채플린입니다 하면서 그 배지와 명예 증서를 수여를 했는데, 목사님의 삶을 본 거죠. 지난번에 삶의 다큐, 박수 목사님 삶의 다큐를 찍으면서 그 앨범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이 군부대에서 여러분 원주 통신 훈련소에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예배당을 짓고 기공식을 하는데 바옥수 목사님이 맨 뒷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장교들이 와서 참석하는 자리인데 일반 병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건 바옥수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있으면서, 일반 병으로 있으면서 교회가 없는 부대에 예배도 안 드리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 삶을 보고는 당신이 진정한 채플린입니다 하면서 최고의 그 채플린 증서를 수여를 했는데, 이제 삶을 지켜보는 거죠. 미국에서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또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 앞에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그 삶을 존경하고 삶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도 이제 기자들도 많은 기자들이 오셨지만은 목사님의 삶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또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두 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목사님이 하신 일들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또 할 일에 대해서 기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초청을 받은 것하고는 다르죠. 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 일이 시작이 그 아소도르라는 도시에 부시장님이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시장님이 아니었죠. 그냥 국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분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박욱수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행 제한이 돼 있어요. 여행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려면은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님에게 초청을 받았으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알아보니까 시장님 초청으로는 안 된대요. 보면은 그럼 정부 초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장관의 어떤 초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온 초청장은 장관으로부터 온 초청장입니다. 그게 이제 정식 정부 초청장이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유례 없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더 뜻깊은 것은 사실 저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거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물론 여행 비자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여행이 열리면 뭐 다행히 또 이번에 보니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서 여행 제한을 푼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행으로 가서 만나는 것하고 정부의 정식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보면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우리가 받아서 가면은 더 뜻깊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장관님으로부터 정식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기다려서 정부 초청을 받자 해서 기다렸는데 그 초청장이 왔고 시간이 그 중간에 시간이 좀 비어서 이번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을 하게 되고 저는 좀 일찍, 목사님은 월요일 출발하시고 저는 금요일 날 미리 우리 임민철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시고 연봉 목사님 좀 더 담당자를 더 빨리 들어가시고요.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대통령 면담 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교 결례예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서로 비서실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일정을 잡는 거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날 갈 테니까 대통령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할 때 이게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가가 그 나라에 큰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해도 그것도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또 뭐 사업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교육해 주겠다. 여러분 이 가치는 위의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이 가치를 아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냥 아무 마인드 없이 그냥 우연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남보다 뛰어난 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사실 요즘 사람들이 뭐 인성 뭐 마인드 쪽으로든 아니면 상담 쪽으로든 심리 상담 쪽으로든 여러 강연들이 많은데 참 재밌는 것은 결국에 가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강연을 하고 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야 이게 강연으로 따진다면은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치가 있는 강연이다. 강연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처음 마인드 강연을 할 때 도대체 마인드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강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강연을 잘하는데 야 저분들 흉내 내가지고는 늘 그냥 저분들 뒤따라만 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강연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마인드 강사들에게 그 당시 한 10여 명 되는 우리 사회자님들 중에 10여 명 되는 분들이 활발하게 마인드 강연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연 흉내 내지 말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찾아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강연을 해야 된다. 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왜? 어머 이거 잘 통하고 사람들 반응도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강연들을 몇 번 안 하면 이제 결국은 도태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고 길이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 대통령들께서 이건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사업적인 목적도 아니고 정말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면담들이 성사될 수 있는 거예요. 코트디바르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코트디바르에는 코트디바르 아비장 시장님이 복음을 들으셨고 또 지난번 티카드에 가서도 만났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현재 코트디바르 부지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하천 부지와 같은 그 부지인데 물론 개인 소유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우리 땅이 대부분이 도로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큰일 났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도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땅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도로가. 그 목사님께서 빨리 시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라고. 근데 며칠 안 지났는데 그 도로 선을 밀어가지고 우리 땅을 그대로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시장이면서 도지사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우시는 분인데 이번 일정 기간에 바옥수 목사님 방문하는 기간에 시장님이 해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국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코트디바르에 있으면 국내에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요. 내가 없는데 지금 주선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언제 돌아오시느냐? 목사님이 출국하시는 날 돌아오시는데 목사님께서 토고 가셨다가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안 만나고 간에 그 시장님 만나 뵈러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마지막 일정이 토고로 끝나고 토고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일정이었는데 일정을 변경하셔서 하루 늦춰가지고 다시 아비장으로 갔다가 시장님 만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일정을 잡았는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4개국 방문 또 이스라엘 방문 그 다음 또 미국의 달라스에서 또 우리가 수양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해외 일정에 길을 여시고 이제는 전 세계의 어떤 방향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막 격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마치 뭐 독감처럼 그냥 함께 코로나 함께 가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외 일정들이 활발하게 길들이 열리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참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 성교회는 매주 하나님이 새로운 소식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너무너무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교회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는 결국에 가보면은 야 하나님의 인도가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 가면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그 제가 바둑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지니 뭐냐면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바둑수를 잘못 둬가지고 질 것처럼 보여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개입하면 다 진 바둑이라도 그걸 바꿔간 이기게 만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이, 그래 아무리 잘 떠도 막 진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은 안 되잖아. 근데 어떤 수를 떠가지고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그걸 다시 뒤집어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둑판이 한정돼 있죠. 바둑판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야, 우리가 봤을 때, 야, 이제 안 되겠다, 망했다. 이거 내가 정말 내 인생, 이 인생의 수를 잘못 떠가지고 이게 다 망했네. 근데 주님 앞에 맡기면 얼마든지 주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바둑판을 늘리듯이 하나님 이 세상 판도를 바꿔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망할 일이 없겠다 그 마음이 들어지면서 야, 우리가 어떤 수를 떴느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이 말한 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라는 말씀을 주제로 잡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문구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 중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가 있는데 이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럼 여러분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수고해서 뭘 잘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길 말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아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의심을 받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를 때려 급 한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러분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두 번째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르기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니 자 아무 일한 것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이 강도 만난 자 이 비유를 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의심을 받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되겠구나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행해야 되구나 하는 이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다가 성경 세미나의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네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가르쳤네 그러고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자인데 구원자의 위치에 서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건 일한 것이 없이 의로 귀신을 받는 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귀신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구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국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모친님들 가운데 소천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분들 참 행복하게 사셨다 가셨다. 장례 예배 때 그분들이 활동한 영상을 보는데 그래 자식들이 부모님 떨어져 사니까 부모님 모시고 뭐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실버대학에 와서 뭐 뭐도 배우고 뭐도 활동하는 그런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야, 자식들이 못해주는 걸 교회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노년에 저렇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사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어디서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겠나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 참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첫 번째 행복인 거예요. 불법을 사함 받고 죄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여러분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종된 위치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늘 뭔가를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성경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기 전에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게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귀족 백작이 결혼을 하지 않고 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주변의 수많은 귀족들의 따님들을 추천을 했지만은 이 백작은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 여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들 귀족이고 또 귀족의 딸들이기 때문에 다들 거만한 거예요. 종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거만해서 그게 싫어서 자기는 뭐 잘난 것 없어도 정말 그 마음이 겸손한 여자를 찾는데 귀족들 가운데서는 그런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하녀 가운데 한 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데다가 마음이 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하녀는 어느 날 졸지에 주인 마님이 된 거죠. 백작과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결혼을 하고 같은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백작이 식사를 하다가 물 하면은 다른 하녀들이 있어서 물을 갖다 주는데 앞에 앉아있는 부인이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 하면 일어나고 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주인은 지금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지금 좀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뭘 자꾸 가지러 가는 거예요. 자리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뭘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에서 보면은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종의 멍에를 맺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너 종이 아니다. 네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네가 뭘 선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종의 멍에를 메는 거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그게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께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대전도 집회 때 구원을 받고 인사하러 나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크게 치는 거 보니까 맞아 맞아 나도 저렇게 구원 받았어 하고 이제 여러분도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표현은 잘 못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그렇게 이제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 길을 선택하느냐 저 길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할 건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길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게 좋을까 저 길을 가는가 그때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이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대학생들도 내가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과를 내가 뭣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나하고 적성이 안 맞네 이런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니던 학교 그냥 때려치우고 새로 또 시작할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엉뚱한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져야 될, 형성되어져야 할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어디 가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드려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주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확실하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 행복이고 그 다음 두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는데 이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 안에 다윗의 간증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풀어서 찾아 들어가 보면은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던 두 가지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마음의 세계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때 어떤 다윗의 위치는 다윗의 상황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 지금 이제 함께한 백성들이 처자식이 사로잡혀감을 인하여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까 안 그래도 다윗도 자기 아내와 처자식이 사로잡혀 어려운데 함께 있는 백성들마저도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냅니다. 보면은.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 아말렉을 추격해 갈 때 다윗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 간 400명이 있고 건너가지 못한 2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과를 따지면 결과로 봤을 때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따라간 400명이 있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이 있는데 이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마음의 세계, 요즘 이야기하는 마인드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다윗이 가진 이 마음, 큰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통으로 저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전부 다 절망하고 처자식이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 우리 끝이다, 이제 우리 다 망했다 하고 이제 여러분 그러고 절망하고 있으면 이들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이, 이 어려움이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시 다 빼앗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정치 자금이 마련된 것과 같은 거예요. 큰 부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걸 얻게 하시는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고통으로 저주로 오면 신앙이 뭐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태국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갔는데 교도소의 마인드 강연이었습니다. 태국에 가서 이제 교도소의 마인드 강연을 하는 좀 특이한 점이 전 세계 아마 그런 교도소는 없을 것 같은데 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풍경이 뭐였냐면은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단이 있는데 물론 강단은 태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지붕만 돼 있으면 강단이 되죠. 보면은 거기에 한쪽 옆에 링이 있는 거예요. 특설 링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태국 하면 무에타이 킥복싱을 사람들이 즐기는데 거기에 킥복싱하는 링이, 특설 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론 저는 그곳에서 강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연장에 그냥 가득히 차 있지만은 그 특설 링에는 뭐 언제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경기를 하니까 그런 특설 링이 마련되어 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강연하다가 말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예고에 없던, 예상에 없던 부분인데 내가 두 사람을 불러내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은 무에타이 경기를 해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에타이 선수가 아니고 경기를 안 해본 일반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과연 이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한국에서 물어봤을 때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게 통했는데 과연 태국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일까?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의 마인드는 인종을 넘어서 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넘어서 이 마인드의 세계는 똑같이 작용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혀 예고 없이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내어서 무에타이를 해봤다는 선수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무에타이 링에 딱 올라갔는데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났다. 상대방이 주먹도 세고 기술도 좋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선수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무에타이를 안 해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다. 당연하죠.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그 다음 무에타이를 해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할 때 나보다 비록 강하지만은 내가 끝까지 한번 싸워볼 마음이 든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야, 사람들이 권투 선수를 왜 하지?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기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아니 저렇게 얻어맞아가면서까지 권투 선수를 뭐하러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하던 차에 권투 선수 생활을 해봤다는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마음에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마음이냐, 그때 이제 제 마음은 아이 그러면 빨리 그냥 링에 들어눕고 싶은 마음이죠. 그냥 한 대 살짝 맞아도 그냥 얼른 아이고 젖딱하고 누워 들어누워가지고 경기가 빨리 끝나고 싶은, 끝내고 싶은 마음이지. 뭐 얻어 터져가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권투 선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선수를 만나면 투지가 불탄다는 거예요. 비록 나보다 강하지만 한번 싸워보자, 한번 이겨보자 하는 투지가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는 실력이 부족해 졌는데 내가 훈련을 해서 꼭 저 선수 이겨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권투 선수 생활을 하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음 경기에 탁 이제 또 뭐 몇 개월 아니면 1년이면 훈련을 해서 내가 지난번에 졌던 선수와 다시 마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지난번에 졌는데 이 선수 또 만났네. 이번에는 빨리 들어 누워야지. 이 마음이 들까요? 네, 저 선수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전에는 내가 실력이 부족했는데 내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하고 실력을 쌓았으니까 내가 저 선수 꼭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경기를 앞두고 긴장도 되겠지만은, 링에 올라가서 긴장도 되지만은 내가 저 선수 꼭 한번 이겨야 되겠다는 투지가 불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권투는 그렇게 그 선수를 통해서 물어봐서 알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탁구를 예를 들면 너무 쉽더라고요. 나보다 못하는 선수, 뭐 사람, 늘 내가 이기는 사람은 지금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저도 실력이 늘고, 내가 언젠가는 저 선수 꼭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면서 더 재미가 있는 거죠. 아, 그와 같은 원리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답을 얻은 적이 있는데 과연 태국 사람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수를 안 해본 사람은, 경기를 안 해본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다. 선수 생활을 해봤다는 사람은 비록 나보다 강하지만은 내가 끝까지 저 선수와 싸워서 이겨봐야 되겠다는 투지가 일어난다. 어느 나라든지 마음의 세계는 같이 열렸습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부설신뢰를 건드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형성됐냐면은, 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를 지르고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갖고 함께한 백성은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다 망한 형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에 쫓아가자. 우리가 정령도로 찾으리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솔시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불행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어려움을 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기군과 같이 야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이제 우리 끝이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누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뜻은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부솔시내를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 찾는단 말이냐 그건 몰라요.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삶이 어느 정도 잘 살면은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부를 가지면은 행복해지는지 만 불을 벌 때, 2만 불을 벌 때, 3만 불을 벌 때, 4만 불을 벌 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천만 원을 벌 때, 2천만 원 벌 때, 3천만 원 벌 때, 4천만 원 벌 때. 여러분 사람이 돈을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수록 자꾸 행복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더 이상 행복도가 늘질 않더라는 거예요. 7천만 원을 넘었으니까 7천만 원 버나 8천만 원 버나 9천만 1억을 버나 더 이상 만족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뭐 미국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면 더 이상의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돈을 벌어서 행복이 오지 않고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떤 길을 갈까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바람을 피운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비정상적인 삶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을 맛보면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면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넘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행복이고 그 다음 다윗이 말하는 세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레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세 번째 행복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적장을 만나가 죽을 뻔한 거예요. 이스비보노비라는 큰 거대한 거인을 만나가지고 힘에 붙여가지고 다윗이 늙었으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삶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게 다윗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음식의 그 새로운 맛을 즐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서 소장님이 그 재수사들 반응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전 뭘 해도 관심 없던 그 제사들이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잘 들으니까 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부터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우리 교도관들 이 교육 좀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아, 된다고. 좋다고. 코로나가 아니면은 또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으면 다시 또 이제 진행할 날이 오겠죠, 보면은. 그러고는 우리 일행 전부 다 식사 대접을 예고에 없던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 그때 단기 선교사들도 가서 공연한다고 갔고 여러 팀이 갔었는데 한 20여 명 됐습니다. 우리 전부를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방콕에 있는 교도소 소장님이니까 우리 일행을 그냥 시시한데 그냥 데려갔겠어요? 좋은 식당에 우리를 데려가는데 태국 정통 음식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학철 목사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한국 강사들이 와서 태국 음식 제대로 드시는 분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대접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워하는 게 한국에 온 강사님 잘 못 드실 건데. 그러고는 주문을 하는데 현지 사역자님 보내가지고 뭐 주문하는지를 막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그래서 제가 가서 태국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샤브샤브가 태국 음식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태국에 오면 맨날 왜 그 NK 백화점 가가지고 그 샤브샤브만 사줬어요? 하니까 한국 강사들이 태국 음식 잘 못 먹던데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들 이름을 제가 적어놨어요. 왜 음식을 적어놨을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태국 음식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걸 시켜야 되는데 태국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 시키잖아요, 보면은. 그래,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고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제가 그걸 저장을 해놨어요. 기회 좋은 날이 왔어요.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달라스의 행사에서 갔는데 우리 일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먼저 다른 분들 다 먼저 가시고 우리가 좀 더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 스케줄이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비어가지고 그래서 뭐 링컨 학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들 초콜릿 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보러 그냥 초콜릿 사러 갔다가 또 뭐 우리도 그냥 호텔에 그냥 있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그래서 같이 이제 갔다가 이제 밥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뭘 먹을까 하고 다니는데 뭐 지리도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마침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데 태국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 태국 음식점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적어놨던 걸 찾아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종업원한테 이 한국말로 적어놨으니까 똥양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얌탈해 아니 또 못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매니저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 매니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아, 태국 사람은 뭐 제가 발음이 시원찮지만은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하게 알아먹을 때 불렀는데 태국 사람이 와서 뭘 드시겠냐고 하는데 아,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뭐 똠얌꿍 하니까 아, 알았다고 메뉴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운 국수인데 맛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 파차불라 이제 또 알아먹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음식을 시켰어요 보면은. 같이 가서 사역자님들이 또 같이 이제 맛있게 사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크, 내가 태국에 가가지고 그때 이 음식들 가운데 맛있는 걸 이제 태국 음식 가운데 그걸 뭐 이름을 알아야 어디가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참 잘 먹었었는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음식 전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 나라 음식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음식 먹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번에 쌀국수만 먹읍시다 했거든요. 진짜요?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죠. 그러면 우리야 너무 편하죠. 왜? 베트남에서 베트남 음식 대접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계시는 동안 매 끼마다 베트남 쌀국수 종류별로 다 드셔도 다 못 드시고 갑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 나라 음식을 처음에는 입에 안 맞는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은 그 음식을 먹을 줄 알게 되고 맛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 전쟁이 일하는데 나도 나가서 좀 도움이 돼야지. 아니요,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서 막 그런 어떤 위험한 지경 적장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다윗은 지금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 이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22장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나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에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노년이 돼가지고 왜 전쟁에 나갔느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이걸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왕궁에 편안하게 있는 이게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이 노년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복을 박 목사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이 다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라도 일단 발을 내딛어 보시는 거예요. 일본에 티카드 갈 때도 그랬었고요.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4개국을 방문하면서 일들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목사님은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조건을 안 따지고 또 발을 내딛고 부딪혀보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또 부딪혀보는 거예요. 가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도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제 여러분 죄사함은 받았을 거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그 행복은 가지고 있을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도 그 인생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엔 왜 이렇게 환난 풍파가 많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잇따라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왜 이런 문제가 닥치냐, 그게 고통으로 불행으로 마음에 와닿을 거고 노년까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는 맛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끝까지 싸워서 무찌르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싸움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과 부담과 또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기 싫지만은 억지로 해요. 부담스럽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지나면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태국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됐고 뭐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음식도 즐길 수 있고 아직 이스라엘은 안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 가면 뭐 어떤 음식을 줄지 모르지만은 또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항공사를 타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항공에는 비빔밥을 줘요. 특히나 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빔밥 고추장까지 주니까 다들 대한항공 타는 걸 좋아하죠. 외국 항공사를 탈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밥을 딱 먹으면 제 아내는 웬만하면 밥을 잘 못 먹어요. 기내식을. 저는 웬만하면 잘 먹어요. 보면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인생의 길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얻은 행복한 삶의 길 두 가지를 얻으면 여러분 인생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굳이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그걸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느냐.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절대로 이 두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 가고 반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인도해 가면 사람들은 어려움 없는 길로, 부담 없는 길로, 우선 잘 되는 길로, 우선 편한 길로,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그 마음에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다윗을 대적하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인처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맛을 보면 야 정말 불가능한데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번 붙어보자. 나보다 더 강한 선수인데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형성되어지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부딪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또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냥 내가 어려움없이 문제없이 편안하게 그냥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거기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다윗이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이스부분을 하나 죽을 뻔하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 행복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는데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왕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 가라 해서 가는 거 누가 눈치 줘서 가는 게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해도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길을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내가 보기 좋은 길을 가느냐 그 인도를 받아 가느냐 인도를 따르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복된 교회인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어려움 없이 부담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일을 하면서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 교회와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길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바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 세 가지 행복을 조건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에 말했는데 하나님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진 두 가지 행복의 그 조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목자가 돼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절대 형성될 수 없는 마음의 세계고 그런 두 가지 행복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세계를 배워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